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1월 한 달 계속해서 우리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하고 또 변화가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변화를 원할 수 있고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변화가 필요하고 가능한 이유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더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새 사람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데 예수라고 하는 길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새 사람을 도무지 입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입을 수 있는 새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선택이 중요해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앞설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요한 요소라는 거죠.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모세가,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본인의 죽음을 앞두고 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부하기를 27장에서 너희가 만약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을 텐데 거기에 백성들을 둘로 나눠가지고 서게 하고 축복의 말도 선포하고 저주의 말도 선포해서 둘 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 8장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렇게 해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앞에 두었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뭐 적어도 두 가지는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앞에 두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앞에 두었다. 하나님이 두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화와 사망은 우리의 죄가 자초한 결과이죠. 하지만 복과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그걸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내 앞에 두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그 선택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트릭 퀘스천도 아니에요. 우리 애매하게 정답을 못 알아맞히게 비꼬아 이렇게 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19절 말씀,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바보가 아닌 이상 저주와 화를 택하진 않겠죠. 근데 우리는 바보 같게도 그걸 택해요. 이렇게 하면은 저주와 화와 사망이 네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생명을 택해라. 생명과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은혜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꾸 반복합니다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이에요. 어느 것 택하는지 봐가지고 이거 택하면 어떻게 하고 저거 택하면 어떻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은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택해야 돼. 알겠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그것은 그저 복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안에 모든 복과 생명과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왜? 그 복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이고 삶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 내가 생각하는 생명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과 생명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생명 주신다며 근데 왜 믿는 사람도 죽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따지고 왜 내가 원하는 복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이건 또 다른 설교가 될 테니까 그냥 다르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순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돼요.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삶의 순간마다 나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나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나의 육체와 건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나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도 찾으시는 것이 있대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찾는다는 거예요. 샅샅이 찾는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왜?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저 give and take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나를 위해서 이만큼 주면 내가 또 그만큼 너에게 보상해 줄게. 이런 것이 아니죠. 찾는 사람에게 찾긴 바 되시는 혹은 찾긴 바 되기 원하시는, 아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은 찾긴 바 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조건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찾긴 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두루 찾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숨바꼭질을 하는데 내가 술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도망가서 숨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숨어 있는 거예요, 저기. 근데 내가 이제 막 찾으러 다니니까 어떡하냐 하면은 자기가 앉아 있는 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 여기 있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찾는다고 저 반대 숨어 있는 반대 방향으로 막 가고 있는데 나를 막 쫓아와 전속력으로 나 여기 있다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 나를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온 땅을 그 눈이 두루 감찰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나를 찾고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전심으로 찾지 않아요.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능력과 생명과 복, 그건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결과이고 실제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찾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배하는 자,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우리 읽었던 말씀에 되어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무엇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혹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경이 좋은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지식이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아, 지식을 만드시고 또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과 또 허락하신 법칙들을 우리가 아주 일부분 조금 깨달은 것, 그걸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 그거 좀 가졌다는 사람, 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가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도, 성격이 좋은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열심히 많은 사람도, 성실한 사람도, 착한 사람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서 혹은 내가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자신만 온전히 바라는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제 자신 바라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뭐 너무 많습니다. 혹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낙심될 때가 많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너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주변의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그냥 너는 시선을 나에게만 고정하고 나만 바라봐. 나에게만 와. 그러면 네가 내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에게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너에게 부어주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다 보여줄게, 부어줄게, 느끼게 해줄게. 그리고 나를 통해서 네 자신을, 나의 사랑을 통해서 너의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해. 나의 말씀이 너의 삶을 주장하게 해봐. 그러면 너는 정말 가슴 벅차고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너만의 내가 계획하고 허락한 그런 삶과 목적을 이루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관점과 힘과 능력과 지혜가 오게 되는 거죠. 능력과 관점과 힘과 지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경 쓰고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단순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것이 많고 너무나 많은 거짓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옥 같은 시편을 쓸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법궤 앞에서 막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겠죠. 그러니까 내가 왕궁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했겠죠.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던 구약에서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일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시편 51편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그냥 제사나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막 강조하면요, 교회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그저 주일에 교회 나와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쭉 앉아 있다가 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치 예배는 뭐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그게 예배가 아닌데, 혼자 예배드릴 수도 있고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데 왜 꼭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왜 주일 성수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자기중심성, 이기성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말씀을 그냥 내 자신의 내 생각과 내 편한 것에 끼어 맞추려고 하는 잘못된 성향이 있습니다. 아, 11조 꼭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근거를 대죠. 뭐 구약, 신약 얘기하고 교회사를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보면은 참 안타깝고 한심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10의 1만 하라고 해도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사랑을 많이 받고 탕감 많이 받은 자의 당연한 마음이고 사랑하는 자의 자연스러운 마음일 텐데, 아 그걸 갖다가 꼭 따지듯이 뭐 세금을 떼기 전에 해야 됩니까? 후에 해야 됩니까? 아 그런 법칙이 없다 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마음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지만 종교인은 늘 잣대와 근거를 따지면서 자기 의와 이기심만 중요할 뿐입니다. 사랑이 중요한 거죠.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안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했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아,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그 다음 구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제사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구하시는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이 시편 51편은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타이틀이 설명이 좀 써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바세바로 인해서 범죄한 이후에 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추악한 모습,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제 만든 시편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제사드리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 것처럼, 대단한 것을 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의무와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면 이제는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드러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드림으로 나도 좀 뿌듯하고 나도 뭔가 했다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에 대해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뭐 대놓고 그런 생각을 안 했더라도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아니 내가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드러나고 죄인인 모습 가운데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드릴 것이 없구나, 드릴 자격이 안 되는구나 깨닫는 거죠. 내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도움이나 힘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계적인 순종이나 종교적인 책무가 아니라 그저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전에는 소 잡고 양 잡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막 올려드리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 내가 죄인이 되고 보니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도무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제사를 못 드리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의 기름이나 피가 아니다. 그 연기가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예배드리로 제사드리로 나아오는 바로 네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오히려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 심령 가지고 나에게 나오는 것,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의 나의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도 그것을 숨기고 감추려고, 혹은 그 심령에서 내가 벗어나 보고자 이런저런 종교적인 행위로 내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한 어떤 보상을 위해서 더 많은 내가 재물을, 내가 잘못했으니까 더 드립니다, 아, 이걸로 저로 이렇게 좀 똔똔하게 하시죠, 그래서 더 화려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께 좀 잘 보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좀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구하고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위기를 겪으면은 주위의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너 하냐? 너 이러고도 기도하냐?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데? 왜 안 도와주시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마치 욥의 아내처럼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나의 목소리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절망과 혼란과 상실 속에서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외에 내가 갈 곳이 어디가 있어?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심도 되고요.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디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럼 어디 가시게요? 하나님은 그 마음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생각해 보세요. 앞에 마당에서 혼자 그네 타면서 잘 놀고 있던 아이가 그네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얼굴을 부딪혀가지고 막 입에서 피가 철철 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울면서 누구에게 달려가죠?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죠. 으아 하고 달려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걸 뭐 생각해 보겠습니까? 아니, 왜 엄마는 우리 마당에다가 그네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내가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치게 만들어, 이러면서 엄마를 원망할까요? 아니면 옆집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아줌마, 내가 엄마를 좀 고소해야겠는데 좀 잘하는 변호사 있으면 좀 소개시켜주세요, 뭐 이러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반응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꽁 해가지고 저 수풀에 숨어있고.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보면은 그 마음이 막 동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의 마음처럼 막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딴 것 때문에 뭐 설거지 한다고 바쁘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얼굴을 봤더니 피가 막 묻어있고, 그러면 뭐 다른 게 중요하겠습니까? 불 위에 뭐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밥이 타든 안 타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얼른 달려가가지고 안아주겠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본인이 그런 상태가 되어봤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이것이 뜻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깨어진 마음이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찾으실까요? 먼저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진 마음이야말로 나의 무능함과 부족함과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생각과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은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더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고 또 그 말씀에 비추어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고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달을수록 나는 하나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고 나아가 그 성품과 능력과 지혜와 뜻과 생각을 인정할 때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됩니다. 그러면요,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아, 무서운 재판관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탕아이고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로 결정한 그 선택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그 선택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그 전에 수많은 잘못된 선택들, 하는 선택들마다 그냥 다 종종 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잘한 선택,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는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마음먹은 것, 그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유일하게 제대로 한 선택이었죠. 그리고는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만 찾고 있을까요? 또 다른 존재도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네, 사탄이죠. 사탄도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시험 받으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가 어떻게 하면은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다 주겠다. 뭐 하면 얘기했습니까? 네가 나에게 절하면, 경배하면, 예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줄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사탄이 예수님한테까지 그렇게 시험하는데 우리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나에게 경배하라, 내 말을 들어라, 예배하라. 그러니까 우리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이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 두 존재가 예배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는 누구를 경배하고 예배하는가의 싸움입니다. 왜? 내 편 더 만들어가지고 내 세력을 더 넓히기 위해서? 뭐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우리가 예배한다고 막 하나님의 힘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자존감이 더 높아지고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하나라도 하나님에게서 떼어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만들려고 하고 자기와 타락한 천사들이 어디로 가게 될지 그 결국을 알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자기 사람을 자기와 함께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뜻만 있는 존재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생명과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는 겁니다. 누구를 섬기고 예배하겠습니까?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거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를 확실하게 택해라.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면 하나님, 왜?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고 향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선택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선택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고 또 선택을 내가 했다 하더라도 그 선택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은 뭐 우리는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 그것이 그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놓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야기하죠.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다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숫자는 666이다 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뭐 영화나 책이나 이런 거 많았습니다. 666 해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막 소리 높여가지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어릴 때는 그 짐승의 표가 바코드였습니다. 바코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피부에다가 심는 무슨 칩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지금은 또 AI와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짐승의 표는요, 짐승에게 예배하는 자가 받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일 뿐이에요. 증표일 뿐입니다. 내가 짐승을 예배하기 때문에 짐승의 표가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더 주목하고 전념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예배하는가예요. 짐승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어떠한 시련과 핍박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외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요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죠. 우리의 이마에 인쳐주십니다. 구원으로 인쳐주십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어떤 표를 받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 생활이 아니라 생활 신앙, 즉 내 생활 가운데서 나의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느냐, 사라지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예배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뜻을 찾기 원하고 듣기 원하고 그 임재 안에 머물기 원하고 그 임재와 함께 어디든지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상한 심령마저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만큼 자격 없고 준비되지 않은 그 어떤 마음이나 조건들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 예배자를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나갈 때 그 가운데 신비롭게 일하시는 내 생각과 지혜와 능력을 훨씬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